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마코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러 정상회담 직전 진행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 결과 이행 속도를 묻는 질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지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며 무엇이든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 마코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엔 송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북 간 장성급 회담이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복잡한 과정이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가량을 이달 27일께 항공편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보도했습니다. 성조지는 17일 서울에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북 양국이 16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이 북한에서 유해를 인수한 후 이를 항공편으로 오산 미군기지나 하와이 미 공군기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관리는 유해 송환 날짜는 27일로 예상되나 변동 가능성도 있다며 곧 세부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7일은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관리는 또 16일 실무회담 논의는 유해 송환 문제에 집중됐으며 북측이 이를 다른 요구와 연계시키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에게 시운에서 시운 5구의 유해를 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10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남북한 군당국이 서해지구군 통신선을 29개월 만에 완전히 복구해 정상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9일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동케이블을 이용한 육성 통화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동케이블 외 광케이블을 통한 유선 통화와 팩스 송수신도 가능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러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 정보 요원과 푸틴 대통령 중 누구를 믿느냐는 질문에 정보 당국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말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라고 말했고 러시아가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절대 미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도덕적 동등성이 없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의 기본 가치와 이상에 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EU가 17일 도쿄에서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0% 그리고 무역 총액의 40%를 차지하며 6억 명의 인구가 속한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EU에서 수입되는 물품 94% 대의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99% 관세를 없애야 합니다. 이 협정은 일본 정부와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비준해야 공식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울 때 엉뚱한 소리를 하면 더위 먹었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실제로 더위를 먹으면 사람의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벌였는데요. 이 냉방시설을 갖춰서 실내 평균 온도가 약 22도로 유지되는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평균 약 27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12일간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인지 속도를 알아보는 기본적인 덧벨셈과 주의력과 처리 속도를 측정했는데요. 자, 그 결과 냉방시설이 없는 건물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반응 속도와 정확 요도가 약 1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서 영국의 한 연구진은 이 사무실 온도가 약 22도일 때 노동자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30도 안팎을 넘어서면 생산성이 10% 가까이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 무더위는 열사병과 같은 신체 질환도 가져오지만 사고와 인지 능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7도로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3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0도, 함흥은 21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이 노래 어떨까요? 비치 보이스의 노래입니다. 미국 여기저기를 다니며 시원한 파도 타기를 한다는 Surfing USA 들어보시죠. If everybody had an ocean across the USA, then everybody'd be surfing like California. You'd see them wearing their baggies, Warachi sandals too, a bushy, bushy blonde hair.
Inside, outside, you, Santa Cruz, and inside, outside, trains rolling.
"살아 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단독 회담에 혹평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고요.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다케시마 영토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국 정부가 항의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단독 회담을 가졌는데요. 반응이 안 좋다고요?
네, 좋은 반응을 보인 곳은 러시아 정부뿐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치권의 여야, 언론의 보수 진보 매체 가릴 것 없이 이 회담 과정과 결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가 몰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두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과정에서 줄곧 푸틴 대통령 편에 서서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레스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was deferential toward Vladimir Putin. He was timid. He did not push back.
네, 레스키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상대로 공손했다.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고 수년 동안 미국의 어려움을 안기니 러시아의 대내외 행태를 비판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에게 공손했던 게 문제라는 겁니까?
이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 정상들을 주저없이 비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예, 당장 지난주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동맹 지도자들을 방위비 증액 문제로 잇따라서 공격했는데요. 정작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문제, 시리아 내전에서의 대치, 우크라이나 강제 병합 같은 현안이 쌓여있는 이 러시아 정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따져묻지 못한 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안을 묻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정보기관을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러시아와 관계가 지금보다 안 좋은 적은 없었다고 적으면서 미국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글을 재전송하면서 동의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을 불신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계기가 지난 2016년에 미국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 그러니까 이 불법 전산 침입 등으로 개입한 걸 우선 꼽는데요.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 문제를 두 정상이 어떻게 논의했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President Putin. He just said it's not Russia. I will say this.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 be.
네,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도 러시아가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당국의 수사 결과를 부정한 셈이 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나오자 전현직 정보기관 수장들이 입장을 냈다고요.
네, 미국 정보 국가정보국 댄 코츠 국장이 16일 미국과 러시아 정상 공동회견 직후에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평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현직 정보수장이 반박한 건데요.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여기에서 더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푸틴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다면서 반역적인 것과 다름없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요.
네, 야당인 민주당은 미러 정상회담에 참여한 백악관 안보팀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side with President Putin against American law enforcement.
네, 미국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편에 서서 미국의 사법체계와 국방, 정보당국에 맞섰다. 이는 경솔하고 위험하며 허약한 행태라고 슈머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인 공화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부정적인 반응은 마찬가지인데요. 미첼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가 우리의 친구는 아니다. 나는 우리 정보기관의 평가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실적이라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맹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행보를 조언해왔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마저도 이런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라고 이 회담을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즉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든 정치인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경선 경쟁자였던 랜드폴 상원 의원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폴 의원은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는 누군가는 일어나서 우리의 적과도 대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다음 달 초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를 이어가고 싶다고도 말했는데요. 폴 의원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바라는 점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랜드폴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 랜드폴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감사를 표했는데요. 랜드폴 의원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당파적인 수사를 받아왔다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고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 랜드폴. 당신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적으면서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언론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네, 언론도 기사와 사설 또 의견단 등을 통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말만 믿고 싶어하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든 개념을 트럼프가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의 지도자와 공개적으로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폭스뉴스 같이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매체들은 어떤가요?
네, 부정적인 시각이 다르지 않은데요. 폭스 비즈니스 진행자인 닐 카부토 씨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큰 적에게 최소한의 가벼운 비판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스럽지만 이번 회담은 그냥 잘못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과 언론의 이런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러시아와 평화를 추구한 거라고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우리 정보기관 구성원들을 강하게 신뢰한다는 글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건 잘못 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책임이 없을 이유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네, 지구촌원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도쿄 다케시마 문제가 또 불거졌네요.
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 이런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시기를 17일 일본 정부가 3년 앞당겼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2022년에서 2019년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 섬을 독도로 부르면서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다케시마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네, 학습 지도 요령입니다. 일본의 국공립사립학교 모든 교육 과정과 내용의 기준이 되는 이 법적인 근거인데요. 보통 10년마다 개정하는데 올해 개정작업에서 영토 교육을 특히 강화했습니다. 한국과 분쟁 중인 다케시마, 러시아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 영토 쿠릴 사계섬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반드시 가르치게 했고요. 중국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이 다오이다오는 당연히 일본 땅이어서 아예 영토 문제가 없다고 교육하게 했습니다.
네. 자, 이전 학습 지도 요령엔 그럼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네. 2009년에 개정한 지도 요령에도 이 해당 지역들의 분쟁 상황을 언급한 영토 교육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케시마라든지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올해 초에 개정한 학습 지도 요령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행 조처 때문인데요. 이 발효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3월에 개정을 확정했을 땐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했는데 문부과학성이 3년 이른 내년으로 공고한 겁니다.
예. 자,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이 그럼 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의무화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복, 심화,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일본의 이런 조처에 한국 정부가 반발했다고요?
네, 한국 외교부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허황한 주장을 자국 미래 세대에 주입하려 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는데요.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여성이 미국 안에서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아이와 헤어졌다 다시 아이들과 합류한 부모들을 즉시 추방하지 말라고 연방지방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올라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은 16일에 열린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미국 안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러시아 국적인 여성 마리아 부티나 씨를 16일 기소했습니다. 부티나 씨는 지난 15일에 체포됐는데요. 16일 법정에 나와서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네, 미국 사법당국이 부티나 씨를 기소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미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부시나 씨가 출국할 것을 우려해서 지난 15일에 전격 체포했던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려면 미국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잠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 씨 역시 몰래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자, 기소된 부티나 씨가 그럼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내 정치 조직에 침투해서 러시아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네, 부티나 씨 어떤 사람인가요?
올해 29살이고요. 러시아 시베리아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무기를 소지할 권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총기 소지 권리 옹호단체를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 고위급의 관리 보좌관으로 일했고 최근에는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조사에서 러시아 정부의 비밀 요원인 부티나 씨가 2016년 8월에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고 또 그전에도 몇 차례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부티나 씨가 러시아 고위관리 보좌관으로 일했다는데 누구 밑에서 일을 한 거죠?
FBI가 조서에서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조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원의원을 지냈고 현재 이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인 알렉산더 토르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르신 부총재는 러시아 정부의 해외 불법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현재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기소된 부티나 씨, 이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던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FBI는 러시아 고위 관리, 그러니까 이 토르신 부총재라고 이 짐작되는 인물이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부티나 씨를 비밀 요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BI 조사는 이를 위해서 부티나 씨가 미국 정치 조직 안에 인맥을 만들려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부티나 씨가 트위터나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활동 상황을 러시아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인맥을 통해서 러시아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건데, 자, 부티나 씨가 어떤 조직에 접근했나요?
FBI 조서에 이 특정 단체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은 전미총기협회 NRA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티나 씨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가정하고 이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NRA를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토르신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도 NRA 회원이라고 하고요. 또 부티나 씨가 NRA 연례 총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FBI는 두 사람이 NRA를 발판으로 해서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바꾸려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부티나 씨는 미국에서 혼자 활동한 건가요?
아닙니다. 부티나 씨 활동을 돕던 미국인이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 역시 정확하게 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FBI는 부티나 씨가 두 사람과 협의해서 러시아 인사들과 영향력 있는 미국 측 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티나 씨는 이를 위해서 국가조찬기도회 또는 NRA 행사 그리고 각종 공화당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부티나 씨를 도운 이 미국인 두 명은 기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부티나 씨의 협력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NRA 회원이자 보수운동가인 폴 에릭슨 씨를 꼽았습니다.
예. 자, 그럼 부티나 씨가 혹시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 진영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는 궁금한데요.
네, 2016년 5월에 이토르신 부총재와 부티나 씨가 이해 이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NRA 총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만남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현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대신에 트럼프 후보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 토르신 부총재와 또 부티나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7년에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기소된 부티나 씨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부티나 씨의 변호인은 그가 이 러시아 정부 요원이 아니라면서 부티나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8일에 이 부티나 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합니다.
네, 자 그럼 부티나 씨 기소가 뮬러 특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이 기소한 건 아닙니다.
네.
최근 특검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러시아 군인 12명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기소한 러시아인은 부티나 씨까지 합치면은 모두 26명에 달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다시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자, 아이를 찾은 가족을 바로 추방하지 말라는 명령이 법원에서 나왔군요.
네,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던 데이나 사브로 판사가 내린 명령인데요. 사브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이 판사인데 아이를 찾은 가족을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추방하지 말라고 16일에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런 명령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아이를 찾은 가족을 바로 추방한다는 소문과 우려가 있는데 미국 안에서 망명신청을 할지 결정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면서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ACLU, 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맞서서 법정 투쟁을 벌여왔죠.
네,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다 잡혀서 부모와 떨어지는 아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이를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은 ACLU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네, 1심 법원 판사인 이 데이나 사브로 판사가 5살 미만의 아이는 지난 7월 10일까지 또 5살 이상은 오는 7월 26일까지 가족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5살 미만 아이들은 대략 작업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5살 이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네요.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연방보건후생부는 서두르다 보면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사브로 판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사브로 판사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 법원 명령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한다면서 시한 안에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시한까지 매일 아동 200명을 부모와 합류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간암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이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난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43%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7일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00년에는 25살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7.2명꼴이었는데 16년 뒤인 2016년에는 10.3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 간암 환자가 많은가요?
네, CDC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남성은 2만 2천 명, 여성은 9천 명이 간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남성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건데요. 사실 뭐 남성은 전반적으로 암 발병률이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은 2명 중 1명 꼴인데 여성은 3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아마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란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별로 비교해보면 간암 사망률이 남성이 더 높게 나왔던 건가요?
네. 이 남성은 10만 명당 10.5명에서 15명, 15명으로 43%가 증가했고요. 여성은 4.5명에서 6.3명으로 40% 늘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간암 사망률이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 전반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간암 사망률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네, 뭐 간암에 걸리는 사람이 대체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암협회 소속인 파라드 이스라미 박사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간암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비만 그리고 또 C형 간염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 사이에 비만과 C형 간염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간암 발병률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이 베이비 부모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에서 출산붐이 일었을 때 태어난 그 사람들을 말하죠.
맞습니다. 현재 만 54살에서 74살에 이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7,600만 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이 암으로 인한 사망 순위에서 간암은 2000년에 9위였는데 2016년에는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네. 자, 성별로 보면 남성에 관한 발병률이 이 여성보다 사망률이나 발병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데 인종별로 보면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인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기간 아시아계를 제외한 모든 인종의 사망률이 올라갔습니다. 백인은 43.8%, 흑인은 43%,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 미국인은 27%로 나타났는데요. 아시아 태평양계는 오히려 22% 떨어졌습니다.
예.
예, 인종별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간암 예방법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 나온 비만과 C형 간염 외에 흡연과 과음, 당뇨, 또 B형 간염 역시 이 간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암협회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술과 담배를 줄이고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할 것, 또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을 것, 또 C형 간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도나 서머가 부릅니다. 오늘 난 뜨거운 것을 원해요라며 사랑을 갈구하는 Hot Stuff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앤드류 잭슨 장군은 영국인 두 명을 체포해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영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지 얼마나 됐다고? 플로리다에서 또 영국인을 처형하다니요. 거기다 이번에는 스페인까지 건드린 격이 아닙니까?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플로리다 영토를 차지하게 됐으니 앤드류 잭슨 장군을 탄핵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독립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플로리다로 군사를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미국에 넘겨주는데 동의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8부 제임스 먼로 대통령.
플로리다 조약은 1819년 2월에 체결됐습니다. 스페인 왕은 미합중국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국이 스페인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미 지역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새 공화국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남미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하며 나섰다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공동 성명을 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영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과 제임스 매디슨 전임 대통령께서도 공동 성명을 내자는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언을 주시더군요.
영국과 공동 성명을 내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영국은 남미에 있는 식민지들과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돼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국은 물론 유럽 어떤 나라와도 결속이 돼서는 안 되고 유럽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1823년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 담긴 먼로 대통령의 정책이 먼로주의, 먼로 독트린입니다.
어떤 유럽 국가도 앞으로는 미주 대륙에 식민지를 수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정치 제도는 신대륙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럽의 정치 제도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미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남미 대륙에 있는 어떤 유럽 식민지에도 간섭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미의 식민지들 가운데는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새로 독립한 이 국가들을 어떤 형태로든 단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를 우호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벌인 어떤 전쟁에도 개입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제임스 멀로 대통령 임기 동안 성장을 계속했고요. 여러 주가 새로 미국에 편입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매입한 루이지애나 통치령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가 제일 먼저 주로 승격됐습니다. 루이지애나 통치령의 나머지 지역은 미주리 통치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미주리 통치령 일부 지역은 미국 연방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고요. 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주리 지역이 주로 승격되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미주리 지역이 미국 연방에 가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방의 일원이 되려면 노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1800년 이전에 북부 지역 대부분 주들은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켰고 남부주들조차도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노예를 데려오는 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알만한 위원님들께서 왜 미주리 지역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남부 농장에 가면 널리고 널린 게 노예 아닙니까?
이미 연방에 편입돼 있는 노예주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새로 주로 승격되기를 바라는 곳은 먼저 노예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미합중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국회는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갖고 있는 노예마저 풀어주라는 건 너무 지나칩니다. 미주리는 원래 루이지애나 통치령에 속해 있었고 루이지애나가 미국의 영토가 되기 전 스페인과 프랑스 땅이었을 때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갖고 있던 노예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미주리 지역 사람들 다 쫄딱 망하고 말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을 인계받으면서 노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리가 주 승격을 요청했을 때도 노예 제도는 그대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를 반대하는 북부와 노예를 찬성하는 남부 출신 의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뉴욕주 출신의 제임스 톨머지 하원 의원이 미주리주 승격 수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양쪽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합시다. 미주리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노예는 인정을 하되 앞으로 더 이상의 노예는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다 이미 미주리에 있는 노예 자녀들은 25살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걸로 하고요.
제임스 톨머지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토의는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미주리 지역의 주 승격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두 세력 간의 거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원은 제임스 톨머지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윌리엄 핑크니는 주로 승격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국회에서 요구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미 연방에 들어와 있는 주는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새로 연방 가입을 원하는 주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미 편입되어 있는 다른 주들과 비교할 때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미합중국은 더 이상 동등한 주로 뭉쳐진 나라가 아닌 게 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Play the card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We do have some strong leverage if we want to institut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nd bank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Play the card를 직역하면 카드를 낸다는 뜻인데요. 목표 달성 또는 우위 확보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과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아직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여기서는 hold that car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협상에 유리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이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라고 했을 때 중국은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할 옵션이 있다는 것과 언젠간 그 방안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We do have some strong leverage if we want to institut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and banks doing business with the North. We have not played that card yet. China should understand that we hold that card and we may be forced to use it.
오늘 뉴스톡에서 play the car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약 30년 전 한때 적대적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하노이를 방문하고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 정부의 형태를 위협받지 않으면서 나라를 개혁하고 개방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베트남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One key to Vietnam's enormous rise over the past few decades was a new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두 나라가 베트남 전 전사자 유해를 돌려주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엄청난 의미를 지닌 첫 단계였고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유대화, 1995년 양국 관계를 공식화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2년 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 후 두 나라는 안보 협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해왔습니다. 과거 우리는 전쟁터에서 서로 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안보 관계는 전적인 협력 관계에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남중국해의 군사화와 바다를 매립하는 활동들에 대해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남중국해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역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강력하고 번영하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교역을 하는 독립적인 베트남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비록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과거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그리고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